할렐루야. 오늘 나눠드릴 게 많네요. 팔찌도 나눠드리고 또 꽃도 나눠드리고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웅 앞에 계신 분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내위원, 집사님, 예, 전화도 울리고 막 예, 난리네요. 네, 팔찌는 좀 나중에 나눠주실까요? 예, 예 잘 안 들리시나 봐요. 팔찌를 좀 나중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해야 돼서.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찬양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생명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부활하신 고마워하니 와
우리 마지막 영광의
영광의 주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오 부활하신 고마워하니 와
죽으시고
죽으시고 오 부활하신 고마워하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죽으시고 오 부활하신 고마워하니 와
할렐루야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거룩하시며 홀로 존귀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를 노래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시며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들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주의 임자에서부터 문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병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누리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또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나온 우리 홍익의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오니 긍휼히 여기사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첫 계명을 잘 지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가정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태복 원로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심령들마다, 울부짖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다 오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시작.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 올은 가정의 달이고 모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지하문화관 쪽입니다. 지하문화관 쪽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이수영 장로님, 유오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장로님, 유오순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어버이 노래 나실제 괴로움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모르나요?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네 식사가 어디에 준비되었다고요? 예, 지하문화관입니다. 오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평소에 가시던 곳이 아니고 지하문화관에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었으니까 어르신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관광이 있습니다. 5월 9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시에 경로관광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춘대학에 오시던 분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대학이 없습니다. 경로대학을 대체하니까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또 지역사회의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 다녀오시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림아파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차 100일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3독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1, 2, 3월에 1독했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2차 통독을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통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이죠? 4월이죠? 4월 이제 혼자 해보니까 잘 되시죠? 잘 되던가요? 네. 잘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한 번 가본 길 두 번째 가니까 훨씬 수월할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전체 통독 계획표가 주보되어 있고 또 매일 매주 성경 읽을 분량과 유튜브 안내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하시든지 하면 좋겠고 유튜브가 요즘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전에는 안수 집사회에서 피자와 또 치킨을 16개 사랑방에 주셨는데 이제는 각 사랑방별로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랑방에서 모든 사람이 다 통독하면 제가 밥을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예, 혹은 우리 사랑방에서 성경 통독 완독한 사람은 제가 특별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다 완독하게 되면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옵시다.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이벤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별로 구상하셔서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좋은 이벤트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1일 수양에 5월 18일 날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는데 올해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고 장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왜 태국 치앙마이냐 하면 물론 거기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결식 아동들이 국내, 북한, 해외에 123명입니다. 1, 2, 3, 123명인데 그중에 56명이 치앙마이 지역에 있습니다. 치앙마이 항동이라는 지역에 56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 한번 만나보고 선물도 전달하고 또 그 아이들 사는 집에 가정 방문도 하고 또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심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장년부, 청년부 참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비행기 표 예매하는 겁니다. 그때가 휴가 시즌이라서 빨리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서 장세호 청년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근초등학교 주차장 이용하실 때 운동장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후문으로 학교 후문으로 올라오시면 교회와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유치부가 오늘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고 유년부가 5월 19일 날 봄 소풍 그리고 소년부가 5월 10일 날 야유 예배 중등부가 5월 19일 날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부 새벽이슬 찬양대 지휘자 되신 이태열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도 나오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자 성도님 인도하신 백점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소만한 분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족 교육 수료한 분이 있습니다. 박형주 사랑방의 김말순 성도님 성경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족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통독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네, 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말씀 성도님 저에게 오셔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전했는데 이제 주님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안에 뿌리 내린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종들의 헌신과 충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말순 성도님 큰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김지연 성도님 또 사위 되는 오종환 성도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네. 오랫동안 영국에 계시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북한 선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서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자, 이 시간은 특별히 특별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간증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기한 교구의 조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통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한 교구 서미경 사랑방 조미경 권사입니다. 어린 시절 섬겼던 교회를 떠나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가까운 교회를 찾던 중에 이영수 권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섬김과 열정이 가득한 이곳 홍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권사로 임직을 받으며 임직자 교육을 받는 동안에 권사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부족함을 메우고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은 전교인의 성경 통독을 세 번씩 완독하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사랑방 별로 하기에 권유하시며 사랑방 식구 전체 완독 시에는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응답을 넘어 차고 넘치는 응답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랑방은 물론 피자와 치킨을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임하기를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선미경 방지기님은 8명의 사랑방 식구들이 지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랑방 단톡방에 완독을 알리는 소리는 그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또한 신우신념으로 입원한 병실에서의 시간을 말씀 읽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고 감사하시는 현은서 집사님, 장거리에서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에 애쓰시는 김순아 집사님, 말씀의 은혜를 한없이 힘입어 새 가족을 섬기시는 전진숙 정혜자 집사님, 연합회 봉사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성경통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강서영 집사님, 매일 외군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벽에 기대어 말씀을 읽고 섬김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손정희 집사님, 그렇게 사랑방 식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협력하는 마음들이 성경통독 기간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저에게 갑자기 발병한 암을 이겨낼 때에도 망막이 좋지 않아서 미뤄졌던 눈을 올해 1월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제가 어린 시절 불교 신자셨던 어머니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정 식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렇게도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셨던 친정 어머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번 1차 성경 통독의 시간은 지난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하셨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100일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통독하면 참 힘들지만은 함께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톡 단톡방 꼭 만드시고 다 읽으신 분은 완독이라고 다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 완독이 무서워요, 그죠? 예, 남들 다 올릴 때 나만 못 올리면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어서 함께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날을 맞아서 김태복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부모 공경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딸 사이를 이렇게 소개할 때 사돈 어르신도 같이 와 계신데 사돈 어른만 저 기둥 뒤에 우리 사돈 어른이 계신데 그 제가 목회할 때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늘 앞장서서 이렇게 충성하시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둥 뒤는 집사람의 기도 자리입니다. 늘 철회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중한 병자가 생길 때마다 그 뒤에서 철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저 기둥 뒤 자리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딸이 대신 거 앉아 있습니다. 저는 홀로 사는 요령이 늘어서인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갑자기 마음이 산란하고 그랬습니다. 추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인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과거 집사람이 돌아갈 때 119에 실려서 한양대 구리병원에 갔는데 3시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계속 안절부절하던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 우리 은퇴 목회자 그 모임이 있었는데 무학교에서 심호하시던 김창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들려준 예화가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김창근 목사님의 후배가 되는 목사님 중에 9살 때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일생 동안 이렇게 잘 보살피던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암으로 돌아간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기를 아들아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하려고 할 때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어서 어머니 유골을 들고 장의차를 타고 갈 때 다시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때도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들은 후부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로 확신하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듣는 순간에 큰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렇다 집사람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다시금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은퇴하고 17년 동안 매 5월마다 이렇게 와서 어버이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최 목사님에게 탄식조로 아직 더 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효도 설교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설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하니까 효도 설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효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양가 부모님을 아직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80세 넘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을 모시던 때의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효도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효도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아까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보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전서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효도 설교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도 설교가 효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십계명 중에 인간 계명 첫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윤리에 가장 읍드는 효도라는 의미입니다. 효도할 마땅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의 오슈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의를 그 공의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즉 창조 때부터 인간 윤리의 근본이 효도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훌륭해도 효도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효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효도 정신이 아주 강했던 예전에도 병에는 3년 효자가 없단 말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성질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엄마들에게 아이를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그 같은 고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자식 사랑은 누가 하지 말래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 사랑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효도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사건건 타박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신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혼수품을 적게 해왔다고 내내 트집을 잡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누가 제일 힘든 줄 압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한 경우에는 자녀 부부가 나빠지거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잘 다독이면서 조그마한 선물,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받으면 칭찬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 여러분이요,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첫째, 부모 공경 방법은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지 없인 여기는지 환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대접은 잘하지만은 속으로 없인 여기는 그 부자 자녀보다는 가난하지만은 자기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람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정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일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중에 아들이 자꾸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람은 덜컹 가슴이 내려 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히 둘러댑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물질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모를 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에 강조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 위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어느 신학교 동기가 제 카톡방에 보낸 글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가 기르는 애견을 운동시킨다고 산책 다니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 다녔으면 합니다. 애견이 아프다고 생돈 들여 살피듯이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시길 바라며, 애견을 씻겨주듯이 부모님을 씻겨드리고 애견이 짖는 것도 이뻐 좋아하듯이 늙으신 부모님의 부족한 헛소리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다음으로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부모를 없인 여기는 태도도 옳지 않지만은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반쪽의 효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순종이 따를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예수를 믿지 말라 혹은 제사를 지내라 라는 말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순종의 우선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은 이삭의 순종도 위대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로 단을 정성스럽게 쌓았습니다. 이삭도 열심히 도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가지고 간 장작을 얹어놓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재물이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떨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삭아, 예 아버지, 네가 바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목이 메고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그때 이삭이 펄펄 뛰면서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아버지가 잘못 들었겠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했다면, 아니면 멀리 도망쳤다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장작단을 지고 다닐 정도였으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추석가가 말하기를 그때는 이삭이 이제 30대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을 묶으려 할지라도 이삭이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울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원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쳤으면 바쳤지 아들을 못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포기했을 것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고 얼마나 끔찍이 위하던 존재인데 그 아들을 짐승처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칠 수 없다는 마음이 이미 마음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항한 흔적이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눈치더니 어느 순간에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를 묶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삭의 눈에도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부여잡고 한동안 소리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높이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은 그의 순종한 이삭도 위대합니다. 이삭은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짝지어 주시는 대로 리브가와 결혼하는 등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했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효도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한 결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들이여, 효도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지만은 힘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삭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므로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못된 자식이라면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대로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립니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음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의 길을 기뻐하여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나이가 연로하신 교우들을 보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은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자녀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지내는데 내내 술을 먹고 주정만 하더니 산에 가서도 이제 그 묘제에다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어머니가 당부하던 술을 붓고 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므로 하나님과 믿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리는 기쁨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형제 간에 우애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갔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 지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그 이삭에게는 참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아, 이삭이 늦게 낳고 이스마엘이 먼저 하가를 통해서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릴 때 많이 괴롭혀서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마엘과 일생 이삭은 우애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울린 불효자들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의 자녀들, 탕자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이복형들이지만은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서 잘 보살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이제 총리 대신입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다 원수를 갚아버렸다면 야곱의 일생은 핏물을 흘리는 일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잘 끌어안고 이제 용서하고 오히려 더 도와준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노년의 삶은 적지 않은 기쁨을 느꼈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자녀들끼리 서로 웃고 도와주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 간에 우애하십시오. 가난하고 병든 형제가 있거든 서로 도와주십시오. 그때 연로하신 부모님은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어느 합동층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큰아들은 머리는 뛰어났지만 그 간질이 심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서울대에 가는데 그 아들이 늘 아버지에게 말한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제가 일생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는 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려서 생활능력이 없을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며 학비와 용돈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밤이 맞도록 간호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갚는, 만에 하나라도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느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 간병인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집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따리를 쌉니다. 할머니 왜 보따리를 싸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딸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한다면서 딸은 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너무 좋아하고 큰아들은 두부조림을 좋아하고 막내는 내가 만든 멸치볶음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므로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도 장난감이나 옷까지 피아노나 컴퓨터를 사주는 등 아낌없이 쓰면서도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 교우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키워서 저렇게 대학까지 보냈지만은 이제 그 자녀에게 용돈을 달랄 그런 마음이 차마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 능력이 없을 때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생활 능력이 없으실 때 필요한 것이나 용돈을 드리면서 혹은 병드셨을 때 간호해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비용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으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 치료비는 하나님이 전부 자기가 이제 그 빚을 진 것처럼 여기시고 나중에 다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월남 이상제는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충남 한산면에 있는 그의 조상의 선영이 명당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동네 부자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땅을 뺏으려고 3년을 두고 관리들을 매수해놓고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자는 그 자리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 땅은 뺏기고 이상재 아버지 희택공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남 이상재는 15세로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는 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그 군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극한 효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전후 사정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부자가 욕심을 내서 그 땅을 뺏고 그 어린아이가 15세로 옥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군수는 명령해서 옥에서 석방시키고 부자에게 땅도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효자를 크게 축복하사 나중에는 구한말 의정부 총무국장, 주미공사 1등 서기관, YMC 총무, 조선일보 사장이 되게 하셔서 국가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 여러분이요, 효도는 너무나 어렵지만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공경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노인 교우들이나 이웃의 노인들에게 대신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온 교우들이 열심히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에 있는 노인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효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저들이 효도할 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저들이 효도할 때마다 참으로 사랑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는지 선물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다음 주에 그분들은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시면 꼭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예, 삐지지도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선물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명령 잘 받들어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일, 복된 일인데 부모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부모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도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무엇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일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기는 힘쓰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종교 다리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홍에게 모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로하신 교우들도 강건의 축복을 더하게 해주셔서 남은 생애 또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충성봉사하는 여러 재직들과 당회원들과 또 우리 최 목사님과 그 가정, 우리 부교육자들 머리 위에, 오늘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 머리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